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의 검증의 자세, 진리 검증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라 퐁테뉴가 그의 우화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광대함과 그것의 교통망이 전 세계로 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도로망을 갖춘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끊임없이 침략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영토에는 지금의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웨일즈,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지중해의 섬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 수많은 나라가 로마의 제국에 포함됐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로마는 대제국이었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로마 대로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의 제1구역, 제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제1구역은 빌립보가 속한 도시였고 제2구역은 데살로니가가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커다란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자치 정부로 로마 사람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유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관례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달하여 보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바울이 자기가 언제나 회당이 있는 도시에 가면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죽어야 하고 또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시고 또 그가 죽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과 많은 이방인 남자들에게 설교를 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설교했나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전도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는데 그는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는 고난받고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메시아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예수님도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다 메시아가 고난받고 그리고 고통 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너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죽어야 하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해야 하는 그 이유가 빨간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어졌고 교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이 합법화를 하면서 저렇게 날뛰고 있고, 불신자들이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서 모든 기독교의 종교생활을 완전히 다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희생양, 속죄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속죄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고 평화하게 하고 다시 연결해주는 화목 제물로서, 희생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현대의 그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점점점 세상은 타락하여져 가고 우리가 발명한 모든 그 문명들이 죄를 먹고 마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경건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탄식하고 이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말세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면서 무신론자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느냐, 그야말로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악한 자들,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의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최후의 죽는 순간까지 봐야 돼요. 그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시킬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구하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옷,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For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관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귀부인도 관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이 안디옥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상에 성경 말씀에 동화되어진 이방인들이 언제나 거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했어요.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했어요. 이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회당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잠재적인 유대인 회원입니다. 머지않아 이 사람들은 곧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먹이고 잘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귀부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새로운 종교 예수 그리스도교 종교를 전하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함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전파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다 바울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이 다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도 이 귀부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귀부인들도 교회에서 바울을 다 쫓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었죠. 처음에 유대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나아가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교를 전도하는데 예수교가 정말 새로운 종교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 있는 종교를 하니까 막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에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아멘 아멘 하니까 막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시기로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가 차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바울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를 열광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보던 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시기로 가득 찹니다. 시기. 교회에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시기하면 사탄의 도구가 돼요. 막 시기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4절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따르다라는 말 이게 수동형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의미를 해석하면 바울에게 합쳐졌다. 바울에게 할당되어졌다. 바울에게 따라져 갔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일행으로 합쳐지면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헬라인의 큰 무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부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에게 따르도록 뒤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사람들은 저절로 수동형으로 바울에게 합쳐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평화장로교회에 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기에 동참하게 한 그 하나님의 행동에 의하여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이곳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헬라인의 큰 무리들처럼 귀비인들처럼 저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동참한 것처럼 합세한 것처럼 우리 평화 장로 교회에도 동참하게 되고 합세하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은하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여기에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고 일용 그 막노동꾼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가장 그 하찮은 천민 계급에 해당하는 할 일이 없어 노는 불량한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게 하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막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불량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 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예배 모임을 갔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이 야손은 유대인이고 바울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집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은 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경건한 이방인들과 귀부인들도 함께 동참하게 권해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대로 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미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야손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45마일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대로상에 붙어있는 큰 도시였지만 베레아는 작은 도시라서 로마의 대로에서 다시 샛길로 한참 들어가는 한적한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샛길에 붙어있는 알려지지 않은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르야의 시작.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정신적으로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 높은 수준의 정신을 지닌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상한 고귀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첫 번째로 대단한 열정으로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마다 참석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울이 말한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또 성경을 혼자 있을 때 읽어봤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했는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종이라고 고난받는다고 예언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가?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한다고 예언했는가? 바울이 설교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루 종일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마음 중심으로 알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베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자세가 진리를 대하는 그 자세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베리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신중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교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 심령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베리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자기 인생과 관련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인생과 관련되어진 해결할 것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베리아 사람과 같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 무신론의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무조건 배척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교육을 대단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하러 가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너는 너의 종교를 믿고 나는 나의 종교를 믿는다. 너의 종교를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 단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 단 한마디로 성경만 하지 말라. 맨 처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리아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자세는 잘못되었어요. 진리를 정말 추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교의 교리도 알아봐야 되고 기독교의 교리도 알아봐야 되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천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떠들고 믿고 그렇게 그 바라고 추구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사상인가 해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고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와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딸과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내 가족 전체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한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비극의 삶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진리를 대하는 자세는 두렵고 떨려움으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정말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게 정말 그런가? 무슨 교리가 그런가 스스로 연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떠한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불교의 책을 아주 읽기를 좋아하는데 책이 없어요. 책을 누가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신론의 띠오리, 그 범신론의 개념을 알게 되면 불교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를 초월할 게 없습니다. 기독교를 능가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이 우주를 창조한 참신이, 인격적인 신이 계셔요. 그분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계획대로 이 우주를 통치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알려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 외에는 천국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참된 종교이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종교, 이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신론자들은 너무나 태만하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그게 뭐 그저 그런 거지, 또 다른 종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화장로교회 권병농 목사를 통하여 평화의 소식으로 지금 만세대 가까이 이 플러턴 지역에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최후는 비참한 절망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이름 중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베르야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연구해야 돼요. 이게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베르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다시 베르야까지 찾아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패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기독교가 막 성장하니까 핍박을 주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 더베, 또 더베에서는 그 어려움이 없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누스드라에 가니까 또 누스드라에 와가지고 막 핍박을 합니다. 이처럼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쫓아갑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르야까지 45마일인데 유대인들이 또 45마일을 열심히 그때 차도 없고 그저 걸어서 가야 되는데 베르야까지 와가지고 또다시 사람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이 야손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읍장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는데 그 이상한 종교에서는 로마의 왕자 가이사밖에 한 분밖에 왕이 없는데 또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막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가 이 땅에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이사가 한 분 왕인데 그저 로마의 전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라는 또 하나의 왕이 있다고 예수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읍장들이 놀랬죠. 그런데 이번에 읍장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그리고 빌립보에서처럼 막 바울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불기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부로 했다가 자기들이 큰 코를 다치기 때문에 잘 들어보더니 바울과 실라가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재워주었던 데리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 신문을 했어요. 너 다시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오지 마.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손이 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그리고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야손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피해가 줄까봐,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다음 도시로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덴에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그 아덴의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번 결론을 찾아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이라는 사회, 전 세계가 아무리 악하여지고 악으로 가득 가득 찬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 죄악의 도시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일으켜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미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를 영접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와 합쳐지게 만들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사실 제가 작년과 금년 1차, 2차까지 합하면 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오면 다 갑니다. 이제 우리 임 권사님 오셔서 키보드도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아는 사람을 확보해서 찬양팀도 있게 되고, 교회가 찬양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을 때 그때 와야 돼요. 근데 그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어떤 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 다섯 번까지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사밧 그 세계 엘리사가 그랬어요. 사오 번 쳐야지. 왜 그 오륙 번 쳐야지 그 세 번 치고 맙니까? 화살을 가지고 아람 나라를 향하여 때리라고 하니까 원, 투, 쓰리 하고 마니까 막 엘리사가 막 노발돼 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정도 쳐야지 그러면 아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텐데 왜 세 번 치고 맙니까? 제가 만약에 사람들의 그 코리안들의 집을 세 번 방문하고 말면 똑같은 결과일 거예요. 그러나 오지 않아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면 이미 우리 평화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접했던 사람들이 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합쳐지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은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불량자들과 같은 반대자들의 맹목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노는 시장 잡배, 그 깡패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유 없이 막 공격을 했어요. 이유 없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공격당하면 그거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공격이 올 때 기도하면서 잘 참으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들어가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그 읍장들과 관리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맞지 않고 이상하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거룩해지게 되고 경제, 윤리, 교육, 삶의 스타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세들에게 신앙을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우리의 이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미국을 바뀌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5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참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지닌 자를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구원받도록 성령의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뭐 우리 자신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를 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평화의 소식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일으킨 이 링컨 대통령, 그가 교육받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8개월, 그것도 여러 명의 순위 교사들을 통해서 18개월 교육을 받았고, 그를 낳았던 어머니는 3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링컨에게 주신 것 단 한 가지, 다 떨어진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너무나 거룩하고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작가가 한 말에 의하면 링컨에게는 성공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갓난함과 단 한 가지,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 링컨은 어머니께서 갑옷처럼 그 남겨주신 유물, 그 성경책을 무지무지하게 읽었습니다. 링컨은 혼자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혼자 책을 읽어서 변호사도 시험 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그 성경을 다 떨어지도록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호사 시험을 볼 때에도 성경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그 변호사의 시험 문제를 잘 써내고 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위대한, 그래서 링컨은 정말 위대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링컨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잘되고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평화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평화장로교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사람이 생겨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